이 열왕기상 13장은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유다에서 베델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말씀을 선포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죽임당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길에서 사자가 그를 물어서 죽였다라는 말씀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심판하신 증거죠. 왜냐하면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어요. 나귀도 먹지 않았어요. 시체도 먹지 않았다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까 하는 일이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열왕기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이 그에게 요청하고 들어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앞에 그 말씀을 보면 13장 8절에 보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너가 가서 선포할 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곧장 오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오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가서 떡 먹자, 내가 대접해 줄게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라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도 처음에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자, 1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 말이요. 지금 이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 자주 듣는 말일 것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요 말 때문에 넘어졌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전한 늙은 베델의 선지자,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 베델에 역시 남아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한 것, 적극적으로 선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건 거의 거짓 선지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혹하는 말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지금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이 말이요. 나도 당신과 같이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 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거든. 나도 권사야. 나 교회 다녀. 괜찮아. 그 정도는 이게 딱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한 그 유혹인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이 말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실은 어떤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런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해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도 너와 같은 선자야라는 이 말을 들었어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곧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와라라는 그 말에 끝까지 순종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라는 요 말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 버려서 그 늙은 베델의 선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오늘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그 늙은 거지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집이 아닌 이렇게 객사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묘실이 아니라 객사하고 다른 곳에 시체가 묻히는 것을 굉장히 이 하나님의 저주를 여길 만큼 안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네 묘실에 네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여기에 묻힐 거야 라는 그런 선포를 받게 되었고 그 선포대로 그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찢김 당하고 죽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와 같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할지라도 목회자를 할지라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명해 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서야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그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사자에게 죽임당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순종이 100% 순종, 끝까지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에 잘했는데 지금 못했다? 그럼 그 못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못한다? 그건 그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순종이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지고 그래서 늘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여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 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2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특별히 31절에 그런 말씀, 31절, 32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남쪽에서 온 그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가 저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그러니 그가 말한 대로 이 베델과 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향한 그 선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남쪽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자기 쪽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 그가 죽임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깨닫게 된 이 북쪽에 있는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보면 발람이 나오죠. 발람은 거짓 예언자,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앞으로 1500년 후에 있을 야곱의 별을 상징하는 예수님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이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 선포한 대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증명이 되죠. 요시아 왕 때 그 일이 증명이 되는데, 자, 열왕기하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좀 16절에서 20절까지 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그 앞에 시작할 때, 13절 시작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죠. 자, 17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이제 실제 역사 그대로 있었다는 그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죠. 18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마지막 21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고, 요시아 왕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13장 그 2절, 3절에서 말씀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엄중함이 얼마나 분명한가라는 사실을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죽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말씀이 확실하다, 분명하다면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기어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순종했다면 내일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라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그 말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자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레인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산당을 지어 놓고 그렇게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섬기니까 그것을 알만한 레인들은 다 남쪽으로 피나나와 버렸어요. 그러니 레인이 없죠.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으로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렇게 세워버렸습니다. 절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송아지 만들어놓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3, 4절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은 그 아들 나답 그리고 그 뒤 바아사까지 하고 거기서 끝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그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왕을 평가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악한 왕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이 열 지파를 너에게 주고 또 계속해서 흥왕케 하시라는 그런 언약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식대로 예배하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길이 바로 여호와 앞에 죄가 있더라라는 모든 악한 자를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악의 기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또 11절의 말씀은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중심 말씀은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